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죠. 며칠씩 금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아도 물은 꼭 드십니다. 물이 없이는 오랫동안 우리가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딱 봤을 때 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상상이 잘 안 가지만 과학적인 그런 사실로 보면은 어린이는 몸의 70%가 수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른은 60%가 수분이라고 그러고 노인은 50%가 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듯 사람의 인생은 어찌 보면 수분을 잃어가는 과정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수분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점점 죽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몸의 수분의 정도가 줄어드는 이 사실도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물은 사람의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이 지구뿐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의 70%가 바다와 강, 호수들의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답니다. 사람의 몸의 70%도 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이유와 비슷한데 그곳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 모인 그날에 큰 소리로 서서 외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외치셨던 말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수의 강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그 사람이 자신이 목이 마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목마른 후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직접 물을 마셔야지 그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개요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개요가 있고 또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한 후에도 갈증을 느끼고 오랫동안 걸어서 이동한 후에도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갈증을 느끼는 법을 배워서 느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증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반대로 우리가 죽은 상태라면 즉 우리가 무덤에 누워있는 상태라면 갈증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이라는 것은 당연히 느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듯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이 마치 무덤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이 마르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마른 것을 느끼고 죽어있는 사람은 목이 마르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혼의 채움, 그 갈급함을 느끼는 것이고 영혼이 죽은 사람은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 채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말씀에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곳에서 작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하인들을 보낸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셔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천국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고 그들 또한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과 원수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좋은 교회를 찾으려고 하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은 우리가 영혼에 갈급함을 느끼다는 증거인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은 죽어있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 목이 마르지만 목이 마름을 느끼는 자들이 나에게로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얼마의 물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얼마의 물을 먹으면서 평생을 살아갈까요? 그것을 리터로 환산을 한다면 쉽게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무한대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때는 지금 이 썩을 몸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이 물은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로부터 생명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천국의 삶의 원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의 영이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면은 그의 영혼은 살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영혼은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목마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신 성령 하나님께로부터만이 해결이 되는 영혼의 갈증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자들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구약 성경 여러 부분에 약속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첫 번째 성경 구절을 보시면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언약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갈증을 알아야 됩니다. 그 후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사람이 갈증을 깨달은 후에 어느 곳으로 가야 되냐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7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가시면은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때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거듭남의 진리를 요한복음 3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때의 대화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나왔던 그런 구절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셨던 이 거듭남의 진리는 사람의 영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의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37절, 39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와서 물을 마셔라. 그러면 그의 배에서 끊임없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생수라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정의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는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생수를 강물처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갈급함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 말씀을 믿는 거듭난 사람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모두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크게 외쳐 일어서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의 갈급함을 모두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쟁론이 있었다. 서로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서는 쟁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라는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끊임없이 주시겠다는 그런 권위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중 다수는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단정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된 지식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불신앙을 정당화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핍박해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신의 불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46절부터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하인들은 명령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그 말씀의 권위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에 눌려서 예수님을 잡으려 갔던 것을 포기하고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던 것입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듯 보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하인들이 예수님께 속고 있다. 너도 미혹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하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인들의 말처럼 예수님처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해줬던 사람은 그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도 채울 수가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도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인데 다른 사람의 누구든지 간에 오면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러한 약속을 했다면 거짓말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권위 있는 약속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 끊임없이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러한 약속을 담대하게 거짓 없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러한 권위 있는 약속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하인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하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속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시기와 교만함에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과 심판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십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마귀는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속고 있는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마귀는 아예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속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던 원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귀인 뱀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꿔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마귀는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지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자신과 같이 저주를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의 수법이 새로운 수법이 아니라 늘 같은 수법으로 형태만 바꿔서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미국 대법원에서 미국 50개 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결혼의 신성함, 그리고 사랑, 서로를 이해해야 된다는 관용이라는 좋은 단어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좋은 단어와 정의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와 음욕을 정당화시키는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결혼은 신성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성경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고 죄인이 되라고는 말씀하시지 않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에 우리의 표현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죄인들을 사랑해서 죄를 계속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형태입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틀린지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결혼은 신성한 것이다. 사랑은 좋은 것이다. 사랑은 모든 악을 이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관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단정지은 것을 죄가 아닌 것처럼 미혹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율법, 즉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무리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9절에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였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을 몰랐으며 무지함과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주를 받을 무리는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만약에 구약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모세란 모세오경을 말하지만 모세오경을 말하고 또 이제 방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율법도 바로 모세오경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는데 모세라고 표현되는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고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를 받을 대상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려면 예수님께서 나온 뒤에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물을 매일 마셔야 됩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가 없이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생각만 하고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목마른 상태가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채워지겠구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야지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즉 신앙이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알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행동으로 이어져야지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에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분화해서 그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려고 했던 그런 그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지키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고 그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후에 작은 믿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니고데모는 아직까지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밝히 드러내지는 못하였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0절, 51절에 보시면은 그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소문만을 듣고 판결하는 것은 공정한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동료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억압하는 것을 보고 붕괴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가 그의 지위를 유대인의 리더의 그 지위를 잃을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의 믿음은 크게 자라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니고데모의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몰약을 100근이나 가져오는 그런 담대한 행동을 니고데모가 후회는 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힘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러한 담대함과 그러한 믿음의 성장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듯이 성령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를 대화하고 그러한 물을 마심, 그러한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채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를 매일매일 공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지금 거듭난 영혼이다 하고 거듭난 영혼으로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만약에 그 하루를 살았다면 그의 영혼은 살아있어도 생명력 있게 살지는 못합니다. 마치 살아있지만 아무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그냥 보내는 그러한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 얻고 생명력을 얻고 그 하루를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채우심이 필요합니다. 허무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모두 유한하고 그것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것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그 끝에는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허무함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갈증을 느끼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갈증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갈증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순간순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생동감 있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의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사야 44장 1절부터 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은 내 후손에게 베리리니.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어있던 저희들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생명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있게 되었으니 저희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영혼의 갈급함을 느낄 때, 오늘 하루가 허무하다고 느꼈을 때, 또 저희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허무하다라고 느꼈을 때, 그때마다 주님께 돌아가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행하고 또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러한 생수의 강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